조선 후기 실학자 가운데 성호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호 사설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우리 교사 예배 때 여쭤봤더니, 들어본 것 같아, 이래 하시더라고. 예, 들어본 것 같아. 저도 잘 모릅니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예, 성호 사설이라는 책 이름만 들었지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하여튼 이 성호 이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분이 쓴 다른 책 중에 이 관물편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아유, 참 재밌어요. 예, 재밌어가지고 읽는데도 뭐 반나절도 채안 걸렸습니다. 제 이분이 쓴 다른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비교는 못하겠지만, 이 관물편으로만 봤을 때는 뭐 대단한 지혜를 갖추고 있다, 나는 이런 감탄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쯤 된 분이거든요. 이분과 함께 앉아서 정말 차를 한잔하면서 대화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화 주제가 죄다 꽃, 뭐 나무, 벌레, 짐승, 뭐안 그러면 사람에 관한 이런 것들입니다. 예컨대 그 나무가 벌레가 먹은 것을 보면서 주저리주저리 자기 생각을 읊어두고는 합니다. 그 생각의 깊이도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그 수준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가벼운 수필 같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해설도 재미있습니다. 이 관물편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별히 좀 재미난 내용이 그 제비도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제비가 보면은 사람이 사는 그 처마 밑에 막 둥지를 짓고 하는데, 이 성호 이익이라는 분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제비가 왜 저기다가 처마를 트나 보니까, 이 사람 사는 데 붙어 있으면은 벌레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이고 다니니까 사람이 도둑해가지고 벌레가 죽습니다. 또이 구렁이 같은 그 제비한테 위험이 되는 이런 동물이 없지요. 뱀도 사람이 잡아먹고 하니까, 그죠? 이 사람 사는 집 밑에, 처마 밑에 탁 붙어 살면은 참 안전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다가 사람은 제비 고기를 먹질 않습니다. 이 제비 날개도 이렇게 장식으로 쓰는 뭐 일이 없어요. 뭐 제비 날개 뭐 귀하다고 그걸 장식으로 씁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 마음이 제비 앞에서 순수해져서, 제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나를 해치지 않는구나 알고 이 처마 밑에 둥지를 튼다라는 그분의 생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기도 하고, 저것도 생각이라 썼나 싶기도 하지만, 또 저는 참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이제 해설에다가 이 장자를 인용해 놨습니다. 이 장자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 귀심이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귀심이 뭐냐면은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음흉한, 이 꼬롬한 그런 마음입니다. 뭔가를 홀리기 위해서, 뭔가를 속이기 위해서 사람이 마음을 먹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것을 귀심이라고 하죠. 이 성호 이익은 동물도 이런 귀심을 가지고 있음을 그 제비를 통해서 본 겁니다. 물론 이를 그 심리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일종의 수필입니다. 이 인간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 사실 관물편이라는 책 자체가 다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입증 가능하고 뭐 합리적인 논증이라기보다는 이 현실 세계에 대한 자기 생각을 편하게 쭉쭉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공감했던 거는, 뭐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요. 뭔가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짐승한테, 아, 얘를 좀 한번 꼬셔보려고 막 빵을 뜯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귀신같이 안 오는 겁니다. 아, 또안 먹어요. 평소에도 잘 팔아먹던 놈이. 임마, 이거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얘 일단 먹으라 하면은 잘 받으러 먹으러 온다라는 겁니다. 이뭐 과학적으로 뭐 입증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경험상 아참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심의 본질은 속이는 데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본심을 감추고 속이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을 갖다가 그저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은 그 속이는 행동을 하진 않지만 사람은 속이는 행동을 할수 있지요. 이 마음을 옳다 그르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지혜와 결부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해치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속이는 것은 나쁘겠지만 남을 살리기 위한 속임수는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뭐 사실 윤리학의 오랜 논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화이트 라이라고 하죠. 선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 가능한가? 아주 전통적인 논쟁이라서 뭐 여기서 그걸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답도 없는 논쟁이죠. 성경에도 이 주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컨대 그 야곱의 경우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죠? 형님도 속이고 지 아비도 속입니다. 그리고 또 복은 복대로 받습니다. 이 속임수라는 것이 과연 나쁜 측면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달리 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속임수이기도 합니다. 짐승은 배고프면은 자기 새끼도 잡아먹지만 사람은 배가 고파도 체면치레 한다고 안 고픈 척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외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본심을 속이고 속이고 또 속여가지고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해 가는 것. 또 어떨 때는 이런 속임수를 즐기기도 합니다. 마술쇼 같은 것들, 그죠? 막돈 내러 보러 가지 않습니까? 저도 연애할 때요, 누가 이 마술쇼 같은 거 보러 가면은 되게 효과 좋다고 하더라고요. 막 데이트할 때 마술쇼 보러 가면은 막 심장 박동을 쿵쾅쿵쾅 높여줘가지고 막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잘생기게 막 보이게 만들어주고 막이 착각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괜히 속아가지고. 저도 이 마술쇼를 보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사 월급 70만 원 받을 때인데 11자고 차비 떼고 거의 다 쏟아부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유명한 그 마술사의 그 VIP석을 예약해놓고 갔었는데 그 연애는 자취하고 그 공연 자체 정말 기막히더라고요. 막 진짜 부엉이가 막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제 마지막 그 무대 결말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헬기가 한가운데 있어요. 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거 몰라요. 지금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 어떻게 헬기가 그 무대 한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면 이제 마술사들 그 장사 다 하는 거지요. 그죠? 여하튼 이 사람들은요, 속임수를 이렇게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되게 알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속고 있다, 속고 있다,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건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보는 겁니다. 자기 돈 내가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반드시 속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뭡니까? 여러분들 짝지 아닙니까? 여러분 짝지. 다 속아서 속지 않고 결혼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 하여튼 그런 비결을 알려주시면 좀 좋겠네요. 다 속임수입니다. 온통 속임수입니다. 이 연애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속임수예요. 기만술. 막 상대방을 기만하고. 아, 나는 이슬만 먹고 살것 같은 여자지. 화산 꽃밭에서도 너만을 바라봐줄 이 남자가 바로 나다.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하지만 이걸 이 헛소리를 얼마나 기막히게 하느냐. 연애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잘 속입니다. 그럴듯하게 잘 포장하고. 사실 이런 사람들 보면 주로 동성들 사이에 인기가 없어요. 동성들 사이에는 이런 자잘한 속임수를 좀안 써야 우정이 깊어지거든요. 연애는 다릅니다. 간혹 이 청년들 중에 이 전공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청년들을 볼 때가 있는데 참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성실하고요. 막 자세도 성실해요. 공부도 잘하고 착실하고. 근데 연애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때로는 이게 사실 배고파도 배부른 척, 막 화장실이 급해도 안 급한 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걸 정직이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직할 거면은 결국 그 자손도 못 보고 맙니다. 만나줄 것 같아가도 안 만나주고.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척. 아, 변비 걸려가지고 지각했으면서도, 아, 나는 예쁘게 꾸며가지고 나온다고 지각한 척. 이렇듯 속이는 일이라는 것이요. 꼭 옳고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꼭 사람 관계에 좋고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은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지혜롭고, 어떤 일은 알면서도 속아주는 일이 현명할 때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알면서도 아이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속아주는 척 연기하기도 합니다. 속임수 자체만으로는 좋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지요. 그러니 속임수 자체는 어떨 때는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유익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관계를 세워 가는데 결코 사용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움입니다. 얼핏보아 관계에 해로울 것 같은 속임수도 이로울 때가 있지만 미움만큼은 결코 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며 좋아하는 마음 외에도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러하듯이 악을 미워하라고 주신 마음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힘이 어마어마하기에 관계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미움의 힘은 관계를 파괴하는 힘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세워나가고 싶으면 우리 속에 있는 미움부터 없애고 나야 그 관계가 세워나가지, 미움을 가진 채로 관계를 세워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미움 자체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관계를 다 부숴버립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는 바로 세상 속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악을 격파하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미움을 선물로 심겨 주신 것입니다. 미움은 엄청난 힘이 있기에 우리가 악을 미워하게 되는 순간 우리와 악의 관계는 세워질 수가 없는 관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게 되는 순간 우리와 악의 관계는 단절되게 됩니다. 악과 우리의 관계는 부서져 내리게 됩니다. 미움에는 그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관계를 부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움으로 악인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일들을 미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악과 관계를 가지지 않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악을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인즉 관계 형성조차 하지 말라, 즉 악을 그토록 미워하라 하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기는커녕 악의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악에서 정말 그 선악과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모습을 발견한 그 하와의 눈빛처럼 우리는 악에서 보암직하고 이 믿음직하고 정말 맛있을 것 같은 이러한 측면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 악을 좋아하게 되면은 뭔가 지름길로 갈것 같고 내 인생이 좀더 편안해질 것 같고 내 이름을 드높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악을 미워하기는커녕 사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의 근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미워하기만 하면 사실 악과의 관계는 끝이 납니다. 사실 뭐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뭐 사투를 벌이고 할 것도 없습니다. 미워하기만 하면은 사실 끝납니다. 미움에는 그 정도 힘이 있거든요. 파괴적인 힘에 있어서 미움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사람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 주먹이라기보다는 미움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미움이 바르게 사용되지 못할 때에 참혹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눈으로 보이는 폭력은 마음속의 미움의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눈에 보여서 불편해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보이지 않는 미움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요즘 그 어린이집에도 하도 사고가 나니까 어린이집마다 막다 CCTV를 설치해뒀다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뭐 선생님들 뭐 아이가 다 좋을 수 있습니까? 미운 아이가 그 속에 있겠지요. 분명히 미운 아이가 있는데 옛날 같으면 막 엉덩이 한대탁 때려버리고 할 거를 이제는 CCTV가 있어서 못하니까 자기가 미워하는 아이한테는 늘 무표정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했을 때도 무표정. 그 아이가 못했을 때도 무표정. 아무런 표정 없이 그 아이를 대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요, 곧 무너져 내리고 말 겁니다.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 더 잔혹한 처벌입니다. 이렇듯 개인과 개인 사이에 미움이 작동하거나 집단과 집단 사이 아니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미움이 작동할 때 우리는 파괴적인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설교 시작에서 기심을 언급하면서 속임수를 다루었지요. 이 속임수에 미움이 결합되면은 그야말로 이 살인병기가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 용기를 빼앗게 되고 인내하고 있는 자에게서는 인내를 앗아가게 되고 슬기로운 자에게서는 지혜를 앗아가는 일이 바로 미움과 속임수가 결합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를 미워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속임과 미움을 결합해서 교묘하게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과장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 셈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행동을 표출하게 되면 그런 행동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행동으로 표출하는 순간, 뭐그 사람의 차를 돌로 찌꺼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 막집 담벼락에다가 막 스프레이로 뭐 낙서를 해놓는다거나 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뭐 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음으로 미워하게 되면 이런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느낌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책감이 덜 하거든요. 형제를 죽이는 상상을 하고 어떻게 교묘하게 괴롭힐까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도 죄책감은커녕 일종의 쾌감을 맛보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로 행동으로 미움을 표출하는 일보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일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기에 괜찮겠지 싶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실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들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니까 누구는가 이 총으로 겨누거나 칼을 휘두르면은 무섭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것은 보이지 않는 위협들입니다. 예컨대 방사능 같은 경우,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이 모두를 두렵게 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방사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보이는 총칼의 위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지요. 지금도 전 세계는 때때로 이 총칼의 테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뭐 영국도 이따금 테러가 일어나니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들 눈에 보이는 방사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실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인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행동을 적발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적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발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쾌감을 얻기도 합니다. 사회가 적발할 수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를 적발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손에 쥔 칼이나 총보다도 우리 마음의 병기, 미움의 문제를 심각히 다루십니다. 칼과 총은 상대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겠지만 마음의 미움은 상대의 영혼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혼을 우리가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요, 반드시 견책하라는 말씀입니다. 견책하라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라는 당부의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견책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호키아라는 단어인데 주로 잠언에서는 꾸짖는다, 질책한다라고 번역되는 동사입니다. 자, 우리 미워하지 않는다 칩시다. 반드시 견책하라는 말씀,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모든 이들을 견책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그러합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노이로제성에 잔소리를 달고 사는 사람 되겠지요. 잠언 9장을 보면은 책망에 관한 충고가 나옵니다. 9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느냐라는 것이죠. 네가 나보다 더잘 알아. 네가 나보다 더잘 살아? 네가 나보다 더뭐 똑똑해? 교만한 자는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나 견책하는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지혜자의 말이니 우리가 새겨들어야겠죠.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그 책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악인을 책망하는 자도 도리어 흠이 잡힌다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을 보고 질책해봐야 도리어 비난만 받고 공격을 당한다는 사실은 뭐 이처럼 지혜자도 잘 알고 있던 바였습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교만한 자나 악한 자는 책망해봐야 책망하는 자에게 도리어 화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할 때는 도리어 지혜 있는 자의 사랑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레위기의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지성이 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견책하라는 말씀은 다름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그 18절을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즉 17절에서는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견책함으로써 내가 사랑받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18절에서는 이제 네가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서로를 세우는 원칙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고. 논어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자로가 공자에게 물어요. 선비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서로 간절히 질책하고 화목하면 가히 선비라 할수 있다. 간절히 질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면 선비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와 일치하죠. 인류 역사에서 이처럼 오랫동안 사랑받는 고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진리의 요소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견책하라는 율법에는 사랑받음의 원리가 녹아 있습니다. 잠언에 나온 지혜자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사랑받는 원리와 사랑하는 원리의 함축입니다.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지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예쁜 짓만 해야 된다, 이것. 오늘 보통 어린아이들도 이건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남이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요. 심지어 아첨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가 예쁨 받는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하기도 해요. 누구한테 통하냐면은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에게는 통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아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견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의 사랑을 얻으려면 아첨으로 충분합니다. 역사 속에서 늘 그런 군왕들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군왕들은 아첨하는 자들을 곁에 두었고, 지혜로운 군왕들은 견책하는 자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이 3세기 초반 그 중국 위나라 재상 가운데 사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삼국지에서는 촉한의 그 제갈량을 이긴 인물로 묘사되죠. 이 사마의가 벼슬을 하면서 총 4명의 군주를 모시는데, 재밌는 것이 처음 3명의 군주 모두 다이 사마의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탁월하니까 왕권의 위협이 될까 싶어서 죽이려 합니다. 게다가 자기가 옳다 싶을 때는요, 왕명을 거스르면서까지 막 대위를 도모합니다. 조조도 이 사마의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못 죽여요. 그 아들 조비도 그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입니다. 조비의 아들 조예도 이 사마의를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입니다. 결국 하나같이 이 왕들이 죽을 때 모습 보면요, 사마의를 곁에 둡니다. 견제하면서도 결국 마지막에 믿을 만한 신에는 사마의밖에 없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결국은 왕의 총애를 입은 신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군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뭐 군신 간의 사랑이 뭐 친구 간의 우정이나 연인 간의 사랑 같은 모습일 순 없을 거 아니에요. 견제하면서도 이런 소중히 여기는 관계. 이것이 바로 군신 간의 사랑이다 싶습니다. 잠언은요, 지혜자에게 사랑받기 위한 방법으로 책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이 지혜자들에게 사랑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책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다고 다 좋습니까? 사랑받으면 다 좋아요. 아무나 나한테 사랑해주면 좋습니까? 안 그렇지요. 예. 진짜 이 똥파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사랑한다 쫓아다니면 그 얼마나 귀찮습니까? 괴롭고. 차라리 나를 미워해주세요. 아유, 그래도 좋습니다.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 아유, 막 그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아내 주변에도 똥파리들이 참 많았는데, 아내가 그토록 괴로워하더라고요. 야, 사랑받은 거 좋지 않냐, 그래도. 저하고 막 약속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누군가가 막 전화번호를 딱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제가 가가지고, 야, 그러면 좋지 않냐 하니까, 아, 너무 괴롭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심정을 이해는 못하지만 아마 그런 인생을 사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괴롭다는 겁니다. 아무한테 사랑받는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지혜자에게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누구에게 사랑받고 사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아첨꾼에게 사랑을 받는 자들,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죠. 아, 저자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인생을. 근데 그 주변의 지혜자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이력서를 떼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자가 어떻게 살아왔구나.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도 쉽게 미워해버리는 데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서기보다는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을 얻기보다는 사람을 잃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미움의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대단한 일로 미워하기도 하지만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미움이 싹트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이유가 믿음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큰돈 떼먹혀가지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냥 못생겨가지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 중에 주는 것 없이 밉다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 그말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주는 것 없이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미운 경우를 빗대어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 딱 봤는데 첫인상이 그냥 미운 거예요. 에이, 밉상이네.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처음 봤는데. 제 아무리 사소하다 해도요, 이런 미움을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 관계를 그 바로게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는커녕 기본적인 관계조차 설 수가 없게 되죠. 사소한 미움에도 파괴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견책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미움을 다스렸다 해도 남을 견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첨은 쉬워요. 견책은 어렵습니다. 아마 누구도 자녀에게 아첨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함이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사랑하고 있고 또한 자녀에게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매우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첨해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아첨해서는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녀를 아첨하지 않습니다. 남의 자녀를 견책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견책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나 견책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살펴보아서 지혜로운 자에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견책하면 한 네가 도리어 사랑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움 없이 지혜로운 자를 꾸짖고 책망하는 일은 바로 사랑을 받는 지름길인 셈인 것이지요. 반대로 우리도 언제든 이 견책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설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못한 점이 있다면 이 견책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러합니다. 때로는 울며 원통해 하면서도 아이들은 쉽게 견책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월등히 지혜롭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면 작은 견책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견책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편가르기 합니다. 특히나 이 정치계를 보면은 정말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곤모술수만 판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죠.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보다는 누구 편이냐를 먼저 따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늘 우리를 견책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책망하십니다.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잠언에 따르면 첫째는 교만해서일 것이고 둘째는 악해서일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견책을 듣지 않는 까닭 그두 개를 벗어날 때가 잘 없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한 하나님의 견책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견책하심으로써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십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늘 이런 환경에 처했지요. 말만 하면 꼬투리 잡고자 하는 자들로 둘러싸였습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말이든 다 튕겨내 버릴 것이고, 악한 자는 도리어 그 선한 말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자 덤벼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른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 예수님 할례비가 온다 한들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첨꾼으로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첨꾼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찌 그렇게 입맛에 맞는 말씀들만 골라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삶을 방해하지 않을 것들, 내 마음을 불평케 하지 않을 그런 말씀들만 달고 삽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인용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진리인 것 아닙니다. 진리가 살아있다라는 말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진리는 곧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은 능력을 잃어버린 죽은 진리를 들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첨꾼 만들어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견책하심을 우리는 또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견책할 수 없으면 아첨하거나 마음으로 미워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견책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첨꾼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를 알수 있습니다. 이 괴벨스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 사람만큼 뭐그 당시 똑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괴벨스가 연설하면 설득되지 않는 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괴벨스라는 사람의 정체는 언제 드러납니까? 괴벨스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느냐? 히틀러. 그때 괴벨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느냐? 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지혜자에게 사랑받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이는 미워하지 않고 경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이웃과 또한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날마다 서로를 사랑하며 애쓰면서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의 잘못을 올바르게 견책하며 세워나가서 서로가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미움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을 때가 너무도 자주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을 뉘우치기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 하셨으나 우리는 또한 이러한 견책에 자신이 없고 또한 이러한 견책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서 그저 아첨하는 말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첨하는 자에게는 교만한 자들이 모일 것이요. 아첨하는 자에게는 악한 자들이 모일 것이지만 우리는 그저 분별 없이 아첨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에게 견책했을 때 우리는 그 자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랑받는 것이 좋지만 아무에게나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자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버러지 같은 악한 인간들에게 둘러싸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귀한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서로 간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이한 세상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